출애굽기 48번 메시지 아말렉 대 왕권. 성경에서의 기본 원칙은 신약에 계시된 영적인 것들이 구약에서 그림이나 예표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 예표된 육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의 글에서 바울은 육신을 철저히 다루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육신에 관하여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강한 말씀은 없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과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다음 9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또한 육신에 대해 강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만 있다면 여전히 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합당한 이해를 가지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지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알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신의 결과인 이스마엘 대 은혜의 결과인 이삭. 우리는 구약에 제시된 육신의 묘사를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묘사는 창세기에 있는 이스마엘에 관한 묘사입니다. 사람이 바벨에서 가장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타락한 후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으며 그를 위해 특별한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접촉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를 떠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접촉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계 있었음을 인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보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약속이 확증되어 언약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15장에서 확증된 언약의 표시 혹은 인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육신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씨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라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그 소산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80세의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그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책망하셨으며 그분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가 잘못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을 사용한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은혜의 결과와 산물인 이삭과 대조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는 우리의 힘과 누림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씨를 낳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자신을 다 죽은 자로 여길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 그들이 아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삭의 출생은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사람의 육신의 사용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따라 태어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은혜의 소산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소산인 이스마엘은 이삭과 대립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산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대립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육신의 산출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이삭과 대립되는 것은 반역,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거스리는 커다란 반역입니다. 육신이 무엇인가를 적절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육신에 관한 특별한 정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육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작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신약은 은혜가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지 않음을 계시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말한다면 비록 그 주제가 성경이나 영적인 교리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육신에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하든 악하든 은혜를 떠난 것은 다 육신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를 은혜로 사랑하기보다 자아로 사랑한다면 그의 사랑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위 선한 육신은 악한 육신보다 더 하나님께 가증스럽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말렉의 좋은 방면들을 미워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스스로 당신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을 단지 악한 것이나 정욕에만 관계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육신적인 것임은 명백합니다. 육신은 또한 좋은 일도 포함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가장 좋은과 고른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사울은 가장 좋은 소들과 고른 탈취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과 고른 것들은 육신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다 육신에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근원이 있는 것은 모두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로 예표된 육신의 산물은 그리스도와 대립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육신의 결과, 소산은 이삭과 대조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산출하며 이 이스마엘은 항상 그리스도와 대립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를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매우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이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분과 하나 안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매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짓는 일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들, 심지어 그리스도를 떠나 행하는 외관상 영적인 일들까지 정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육신 안에서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한 까닭에 당신 자신을 정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육신 안에서 한 기도의 산물은 역시 어떤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리스도와 대립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육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신 안에 있게 되며 육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만 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끔 나의 육신이 강할 때 나는 한 형제에게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는 단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스마엘을 낳을 수 없는 까닭에 내게는 어떤 것도 할 담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말렉대 왕권. 육신에 관한 둘째 그림은 출애굽기에 있는 아말렉의 묘사입니다. 이 묘사에서 우리는 앞에 메시지에서 다루었던 주제, 육신을 처리하는 법을 봅니다. 아말렉으로 예표된 육신을 처리하려면 하늘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서 싸우는 영에 연합시켜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육신이 은혜와 대립될 뿐만 아니라 왕권과 대립됨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올 수 있기 전에 철저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육신이 처리될 때만이 왕국이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만물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육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좌에 반대됩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우리는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전에 시도하였던 것처럼 아말렉이 하나님의 보좌를 뒤엎으려고 시도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여호와의 보좌를 거스르는 그러한 손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권위와 대립됨을 봅니다. 선하든 악하든 우리 육신의 모든 방면은 하나님의 권위의 원수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권위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굴복할 의무가 없는 개인들로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위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역적인 태도는 그 근원이 사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육신과 하나입니다. 사탄의 원칙은 직접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 뱀의 형태로 하와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 예수님을 매우 많이 사랑한 제자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였습니다. 사탄은 베드로 안에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종종 우리의 육신은 사탄을 위한 겉옷으로 소용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숨어듭니다. 그러므로 사탄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묘사에 의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훌이 아말렉을 대항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올림.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피곤해졌을 때 아론으로 대표된 제사장 직분과 유다 지파 사람인 훌로 대표된 왕권의 원조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었으므로 기도하는 손은 아말렉을 대항한 전쟁에서 왕권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권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원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반역적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수록 우리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그분의 권위를 배척할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사라집니다.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당신이 아내 기름 부음에 불순종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결과 얼마 동안 아마 며칠 동안 당신은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주님, 저는 당신 없이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은혜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바로 당신을 떠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은혜이신 당신 없이 살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 당신의 권위와 왕권을 존중하고 항상 당신께 복종하도록 저를 도우소서. 주님,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께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쇼핑 가는데 주님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쇼핑 가고 있을 때 기도로 충만할 것입니다. 반역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을 죽이는 반면 순종은 기도의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우려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과 왕권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관심하지 않고 육신을 처리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상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왕권, 즉 훌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오는 왕국.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표, 묘사를 봅니다. 이 묘사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제시된다는 사실은 아말렉이 처리될 때 왕권을 지닌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말렉이 왕권과 대립됨을 가리킵니다. 왕권을 잃은 사울 왕. 아말렉에 관한 말씀의 또 다른 부분인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떻게 그의 왕권을 잃었는가를 봅니다. 사울은 합당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말렉을 처리한 방법으로 인해 왕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육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왕권을 잃을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 뿐 아니라 왕들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아론들과 훌들입니다. 우리는 왕국 왕가에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왕들임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아는 사람들도 그것에 적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왕들임으로 왕들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이 왕권, 즉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어떤 믿는 이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이 왕권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왕권의 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들로 태어났고 장래의 왕들이 될 것이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왕권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왕권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은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두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으로 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인 아각과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김. 사무엘상 15장 9절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고 말합니다. 사울은 양의 가장 좋은 것과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선한 방면들, 예를 들면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육신의 좋은 점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들입니다. 육신을 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질과 같은 소극적인 것들을 멸합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생명의 선한 방면들을 기꺼이 멸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좋은 부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격려받아야 합니다. 신약으로부터 우리는 바울과 요한이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구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말렉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위에 비치는 강력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은 진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말렉의 어떤 면들을 남겨두고서 어떤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한 그의 실패를 변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첫째로 그는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모든 짐승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이 거절했음을 말해주는 구절을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울이 백성을 나무라며 거짓말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이긴 그의 승리에 대해 몹시 기뻐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그가 성취한 것을 기념으로 보여줄 기둥,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둘째,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양과 소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릴 목적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목적에 대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나는 내 자신 안에 사울보다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사울에 대한 묘사가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묘사임을 압니다. 변명을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사울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모든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결코 주님께 당신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변명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육신을 진멸하지 못한 당신의 실패를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있고 당신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진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육신을 진멸하는 데 실패하였는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 육신을 멸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왕권에 대해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체험에서 왕국이 온전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특별 집회에서 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특이한 버릇들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손상시키는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선한 방면들을 보존하는 우리의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악한 방면들은 진멸하고 선한 방면들은 고수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참으로 선한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와 대립됨으로 육신의 모든 방면을 미워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의 왕권과 대립됨으로 미워하여야 합니다. 육신의 선한 방면들을 남겨두는 것은 영적 권위의 분명한 부족을 야기시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단지 그들의 버릇들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까닭에 영적 권위의 무게가 부족합니다. 문화, 의견, 버릇, 습관들은 모두 육신에 도피쳐드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육신의 선한 방면들을 남겨둠으로 이 방면들이 우리의 왕권, 우리의 권위를 잠식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 안에 있어 왔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해온 자들로서 우리는 상당한 영적인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왕권, 신성한 권위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반대의 실정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아각과 아말렉의 가장 좋은 짐승들을 멸하지 않은 까닭에 많은 성도들이 권위와 왕권과 영적 무게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분께 드릴 제사를 위해 가장 좋은 짐승을 남겨두는 것은 여호와의 눈의 악함. 하나님은 백성이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겼다는 사울의 변명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고 사울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짐승들이 그분을 위한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그러한 것은 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제물은 하나님의 눈에 악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봉사에 참여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원이 육신 안에 있는 까닭에 그들의 드림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원이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된 것은 모두 그분의 보시기에 악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주제넘은 죄를 범함.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은 주제넘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제넘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좋은 짐승들을 남겨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주제넘게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짓는 것입니다. 사슬의 죄와 같은 반역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완고함을 범함.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고 말했습니다. 사슬은 귀신들과의 접촉을 포함합니다. 사울에게 한 사무엘의 말은 우리의 육신을 남기는 것은 우리를 귀신들과의 접촉으로 이끄는 반역의 행위임을 가리킵니다. 사울이 행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은 사울의 죄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헛된 우상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완고함은 헛된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한 사무엘의 말은 그의 반역으로 인해 사울이 귀신들에게 휘말리고 헛된 우상에게 휘말리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진멸하지 않고 육신의 어떤 선한 방면들을 남겨둔다면 우리는 또한 귀신들에게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한 육신을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러한 실행 안에 귀신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분께 가증합니다. 헛된 우상들 역시 연관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 육신을 진멸한다면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말렉을 멸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끊어 귀신들과 헛된 우상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육신이 어떻게 은혜에 대립되고 하나님의 왕권과 대립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주의하다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왕권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어둠의 세력에 연합할 것입니다. 외관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상 헛된 우상을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반역은 사수루의 죄와 같으며 완고함은 헛된 우상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철저하게 처리하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말렉에 관한 성경 기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아말렉에 관한 묘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리는 것이므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제사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경륜을 거스리는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의도로 아말렉에 속한 짐승들을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술에 관계되고 귀신들과의 접촉에 관계된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행하는 것 중 많은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리고 귀신들과의 접촉에 휘말리는 반역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 없다면 우리는 사울의 행위가 귀신들과 관련된 반역의 행동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은 사울이 행한 일의 성격을 드러내었습니다. 외관상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제사는 귀신들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은 모두 육신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음의 중요성을 계시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원수인 교활한 자에 의해 이용당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가장 좋은 방면들을 남겨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는 이들은 심지어 천연적인 생명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권장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곡물들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은 육신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신의 활동들이 권장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활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귀신들에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에 장애가 되는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달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가장 선한 것들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때보다 선을 행할 때 더욱더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악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육신에게 이스마엘을 산출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말렉의 왕 아각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